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와 그리고 다음 주 설교까지 세 편의 설교가 하나의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 공동체여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위기에 빠져 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역시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다 끄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았고 저는 하나의 단어에 특별히 많이 치중을 하게 됐는데 이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에 치중을 했더랬죠.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였어요. 세상에 세속화되어 있는 문화, 세속화되어 있는 생각들, 세속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어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저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이단들과 더불어서 연합을 하게 되었는데 연합을 하게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거죠.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과 손을 맞잡고 연합이 되면서 바울을 오히려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설교의 서론처럼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세속화를 물리칠 수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를 정복할 수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오늘 설교의 서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증인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세속화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처방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처방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빠져 있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가 된 것이 어떻게 됐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다시 세속의 물결 속에 지금 휩싸여지고 있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하게 하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1차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혹은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화목은 누구 때문에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따르지 않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그렇게 단정져서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다시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처럼 지들끼리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쌈박질하고 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어. 그리고 내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싶다니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저 멀리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화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The story of a redemption, redemption story of God 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너희들은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구속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안에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이럴 때는 크게 해야 돼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러면 시작부터를 이야기하겠죠.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세운 교회를 강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21절까지 장황하게 펼쳐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렇게 표현해. 너희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 고린도 후서 5장. 그러니까 4장과 5장에서 너희들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니까 회복함을 받은 회복되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새로운 창조의 영광에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쉼없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이거 이번 주일날 연관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원 식구들한테 알려주시고 한번 암송하도록 합시다라고 제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래서 다 암송하셨죠? 예, 아멘. 그러면 암송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자막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살짝 눈동자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암송을 했고 많이 묵상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 보낸 거예요.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책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것이 되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야단치고 있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솔직히 하셨죠? 아멘 하셨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헌 모습으로 살아? 왜 자꾸 옛날 모습으로 사는데?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서도 수많은 예를 들어서 공간적으로 국가에서 민족에게서 지파에게서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 주고 싶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 문설주의 도어프레임에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pass over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영어가 the pass over이거든요. pass over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내가 살려주는 거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2차적으로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희생제물이다라고 하는 것, 속죄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즉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신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야. 너희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결과,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생겼는데 그 열매가 누구야? 너희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죽으심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열매 그 결과가 오늘 5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구속의 이야기 신약에서의 구속의 이야기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그 열매로 맺어진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예요.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 자랑할 거 없어요. 아, 그래도 가끔은 칭찬은 해주셔야 이렇게 힘은 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건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김치 잘 만듭니다. 여성계에서 얼마나 김치를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김치 자랑 안 해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 공동체를 앞으로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증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필요했어요. 최고의 선교사가 필요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이단과 더불어서 연합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선교사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의 일을 교인들 성도들,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길지만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썼던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세속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번영주의예요. 성공주의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속의 것을 세속주의를 세상의 것 가치관을 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을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나는 열심히 감동 있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잖아요. 그와 같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한다니까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땅 위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더불어서 컴프라마이즈 하면서 타협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거스리면서 살았어요. against 하면서 사셨어요. 세속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인생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린 문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또는 인권운동가로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을 반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인하는 세속의 가치관, 소위 세속주의를 거스리면서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실루아노와 실라예요. 나와 실라와 디모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조건 예라고 걸어간다. Yes in him 이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라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너희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초대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에 초대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살아가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어요.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잠깐 숨을 돌리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예선전 말고 평가전 말도 잘 안 나와요. 평가전을 유럽에 있는 나라와 했는데 4-1인가 그렇게 이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 손흥민도 빠졌고요. 황희찬도 빠졌어요.
유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 부상해서 뛰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는데 그때 그 후보로 있거나 아니면 감독에게 눈을 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신하면서 준비했던 그 사람들 열심히 뛰어갖고 네 골이나 넣었잖아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는다는 건 어떤 종목이든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를 얘기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축구를 뛰는데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1년 12달 후보 벤치에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그래도 후보 자리에 있다가 금메달 받으면 같이 금메달 받는 거 아니냐. 예, 금메달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선수 입장은 뭐겠어요?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단 5분이라도 그 그라운드에 가서 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태클을 맞아갖고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선수 입장에서는 부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증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 거기까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핀잔을 받고 때로는 내 돈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들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아멘해요. 그러나 정작 나가서 고통받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증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떡 먹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 공동체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시험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들마다 교회 자랑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랑질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속사가 없어요. 거기에 구속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정작 생활 속에서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요. 말끝마다 감사는 해요. 감사하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술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밖에 나가서는 주를 위해서 고생할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조건 순종하면 그건 맹종이에요. 맹종은 옳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따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정말 무조건 순종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효과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이득을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나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교회입니다.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욕망의 레드 카펫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카펫 밟고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붉은 보혈의 카펫을 밟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배짱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증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하며 Yes in Him. 아멘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몇 명으로 세워졌으며 몇 년도에 이곳으로 이사 왔으며 그 이야기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요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연혁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장로님이 몇월 며칠 날 장로 임직이 되다 그 문구 하나 빠지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교회 연역 대신에 몇월 며칠 날 어느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히려 교회 연역 대신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빌미 삼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우리 자랑을 너무나 많이 했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말하는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